여러분, 한 왕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과 아끼는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이 깨진, 밑이 빠졌다고 하죠. 밑이 빠진 독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 집 마당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 독의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신하는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일단 독을 가지고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밑 빠진 독에 그래도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채우면 물이 채워질까요? 한 천 번쯤 채우면 채워질까요? 밑 빠진 독은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신하는 계속해서 물을 채우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 없으니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심각한 갈등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왕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물을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왜 이걸 시키셨을까? 그죠? 갸우뚱, 답답하지만 하루가 꼬박 지나도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퍼서 채우고 물을 퍼서 채우면서 너무 열심히 펐는지 우물의 물이 바닥이 날 지경까지 물을 계속해서 채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물도 한 바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채워봐야지 하고 물을 딱 떠는 순간 무언가 우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신하는 우물 바닥을 내려가 봤고 그곳에는 정말 커다란 금덩이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하는 너무 놀라서 금도 건져 올리고 밑바지도 가지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독에 물은 채워오셨습니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물물을 퍼올리다 보니까 우물바닥에서 이 커다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 우물물이 바닥나도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대는 내가 만난 어떤 신하보다도 충성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입니다. 그 금은 그렇게 충성되게 순종한 당신을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 내 기준, 내 경험에 따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뜻을 순종하기 원하실 때 그 답답함은 더욱더 쌓여가고 폭발한 지경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읽으면서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막 눈앞에서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혹시 시리얼 드신 분 계신가요? 시리얼 같은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그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가 떨어져요? 갑자기 메뚜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마신 물이 없어서 좀 고생했지만 또 그 바위가 터지더니 막 샘물이 생겨가지고 냇물이 생겨서 물도 마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시나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막 빛나는 막 산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율법도 받았고 성막 건설하는 법도 배웠고 성막 건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약 1년의 시간 동안에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도 그 시간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보내준다면서요. 1년이 지났는데도 광야에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빨리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가 바쁜데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하거나 천막을 치고 진을 쳐야 하는, 머물러 하는 시기조차도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누굴 따라야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만 진을 치거나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행진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봐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직장에 들어갔더니 웬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이직을 꿈꾸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무답이신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약속의 땅 드디어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웬걸 결혼생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죄송해요. 희망을 제가 너무 짓밟나요?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제 아내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뭐 방법을 주지 않으세요. 그냥 광야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또 어떡해요? 저도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거 축복인데, 네, 축복인데 이게 언제 축복이 될까? 고민이 되는 광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가정의 문제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내 미래나 진로도 관계도 모든 문제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다 광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상황과 비슷하다 아니면 그보다 더하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답답함을 더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견디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언가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물품 가져다가 성막을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거룩히 여겨야 되니까 성막을 만듭시다. 그 안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려고 명령하시는데요. 과간이에요. 금 한 덩어리 가지고 막 펴가지고 일곱 촛대를 만들어요. 금 한 덩어리 가지고. 엄청난 장인의 기술이 필요하죠. 돌고래 가죽,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갖다가 덮게 만들려고 하고 온갖 형형색색의 실을 가져다가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덮게 만들려고 하고 노슬 녹여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막 물두덩이 만들려고 하고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요구사항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지키지 않은 사람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심판도 하십니다. 아니, 다 좋은데 일단 약속하신 약속의 땅 들어가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축복의 땅, 적각불이 이른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기뻐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까요? 신하와 왕의 얘기처럼, 이야기처럼 금 먼저 주시고 금 받았으니 밑빠진 독에 물 좀 채우세요. 그럼 신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유후, 금 받았다 하면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복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답을 주시면, 채워주시면 순종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더 순종 쉽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 갈등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더 답답하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답답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만족, 주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답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딱 가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출애굽기 40장 이르기까지, 40장에 이르는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에서 약 두 달 동안 그 시간 안에 그들을 홍해 건넜고 마라, 엘림, 신광야, 호렙산 등을 거쳐서 지금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었죠. 성막 건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서는 완성된 성막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이 있는 날 이스라엘이 이 봉헌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싹 덮이는 장면인 거예요. 덮이는 장면. 이 구름이 이 성막이 봉헌되면서 최초로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출애굽기 13장 가보면 처음 장막을 쳤던 에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광야 6절을 시작하는 직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 구름기둥은요, 낮에는 구름의 형태고 밤에는 그 안에 불이 이렇게 빛나는 형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러한 구름기둥, 동일한 구름기둥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완공되자 그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이동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그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증거궤라는 단어입니다. 증거궤. 이 증거궤 안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두 날개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덮고 있는 증거궤.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죠.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돌판, 언약의 돌판은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떠한 효력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이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이 약속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를 포함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주인이자 완벽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섬겨야 할 온전한 주인이 아닌 사단을 섬기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인류가 사단의 죽음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사단과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나에게 수속된, 내가 소유한 나의 백성, 실제로는 너희를 비롯한 모든 세상이 나의 소유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의 돌파는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여기에 담겼어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을 증거궤라고 부른 겁니다.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다를 증거하는 증거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러한 주권과 소유권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증거궤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증거궤를 담고 있는 그 장막과 그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참된 신,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 증거궤 위에 구름을 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해방이나 자유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즉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원래 이 긴 책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처음 여는 첫 번째 책으로서 모세오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맨 처음 너희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답답해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행복과 슬픔,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시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결정권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궁극적인 결정권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증거기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기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여기서 늘 그러하였다 라는 것이 So it was always 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구름의 모습이나 불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형태가 좀 바뀌어 보였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계관 중에서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신론, 이 관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우리 올바른 크리스찬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신론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하나님입니다. 창조는 했는데 이 세상을 그저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방치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이신론의 하나님입니다. 참 차갑고 냉정한 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많은 선지자와 때론 천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일상에 언제나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첫 번째 기록, 첫 번째 기록인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길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언약까지 맺었으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셨고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인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길 열어줬으니까 알아서 찾아와 봐라고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중에 친히 임재하셨고 그들 일상 구석구석에 함께하시며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알 수 있었겠죠.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구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하고 세밀한 동행하심은 이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관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를 원하는 삶의 분야와 그렇지 않은 삶의 분야를 나누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주관하고 통치할 내 마음대로가 싶은 나의 삶의 부분과 하나님께서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거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분야를 나누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도 이기적으로 상당히 죄스럽게 그 분야를 나눠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거짓말, 음란, 탐욕, 시기, 폭력, 우상숭배 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친밀한, 깊고 풍성한 관심에 관여하심, 통치하심을 불편하게 여기며 밀어내고 있는 죄가 있진 않은지, 그러한 죄의 습관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표현하자면 귀찮을 정도로 많으세요. 아 이제 그만 좀 할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시시때때로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취향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죄악된 본성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답함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요, 순종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2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반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볼 때 좋은 땅이든 뭐 마음에 드는 땅이든 상관없이 어디든지 간에 장막을 펼치고 자리 잡았습니다. 장막을 펼칠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 떠날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광야 생활을 딱 축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17절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장막치기에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0분 후에 떠나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큰 전제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 찬양으로 잘 알고 있죠? 139편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과 24절 말씀만 같이 읽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24절.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고백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주인을 만나 허황된 일, 이집트의 왕과 신을 높이는 신전이나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부역했습니다. 헛되게 인생 보내고 있었던 거죠. 헛되게 노력하고 헛되게 고통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과 죄, 죽음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신, 선하고 완전하신, 영원하시며 정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왕을 섬기는 것으로 회복되는 자리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우리의 완벽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하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 가장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면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나에게 밝히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하며 답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일상 속에서 그분의 관심과 관여하심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하는 것마다 태클 거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과 관계에 금이 가고 그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의심하며 저항하게 되면 그분의 의도와 뜻,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속성까지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분의 뜻과 생각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의 합리성,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논리에 맞는지,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를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그분의 생각과 뜻보다 세상의 기준, 경험, 세상의 가치와 관점, 나의 것에 관점을 높이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과 논리, 내 기준과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과 계약하려고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딜? 그 딜을 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 조건 아니면 제가 순종하게 사인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조건, 상황,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하시고 선하시며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요구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계약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물게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실 때 그러한 잘못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가데스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그 유명한 열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하죠? 두 명 빼고 나머지 열 명 다 반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축복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죽음의 땅이다라고. 축복을 걷어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약하려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적들이나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처치해 주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냐에서 바로 좀만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의 불순종, 하나님과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턴시켜 버리시죠. 돌아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광야 학교가 열려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 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느껴질 때, 순종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실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그 답답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함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신과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나마 조금 알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과 온전한 사랑을 조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서 받아들여 순종한다고 해도 즉각 그 순종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죠.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분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그 예배의 처소를 건물이 아닌 천막, 즉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짓게 하셨습니다. 즉 그 광야는요, 그들이 정착할 땅, 그들이 뿌리 내리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언제든지 걷어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기필코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를 모시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라면 저도 이 세상에서 100% 보상받고자 죽어라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기필코 다시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도착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풍성한 상금과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한 사랑을 인정하여 그분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일상 속 깊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사실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건물이 쌓아져 올라갈 때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져 올라가야 건물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그렇게 쌓인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눈치챌 수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루하루라는 벽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라는 벽돌이 쌓여져 올라가면 언젠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우와!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라고 눈치채는 것처럼, 멋진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고 담아내는 멋진 그릇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그 말씀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전해드린 왕과 신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부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답답함을 견디고 묵묵히 왕에게 충성했던 신하에게 주어진 상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금은 독에 있지 않았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답답함이 아닌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끝도 없는 즐거움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